조금 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50여 명의 이제 성도들이 저와 함께 지난 한 11일 동안 스위스, 체코, 독일 등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그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온 세상을 바꿔놓았던 종교 개혁과 관련된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행을 했지만 아마 21세기를 살고 있는 또 21세기 교회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시점에서 가장 뜻깊은 그런 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가 508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닫혀있던 문을 열고 개개인의 마음과 또 사회 속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스며들 때 바로 그 순간에 빛이 비치고 여기 나온 단순한 자, 다시 말해 겸손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런 자들에게 깨달음이 생긴다. 명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빛을 주고 또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온 겁니다. 인간의 사회에 또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성경대로 살고자 그렇게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가장 크게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한 사람의 용기나 아니면 교단,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하게 된 이런 그 분리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빛이 인류 속으로 들어온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교회를 벗어났다 뭐 이런 거, 이거는 그 결과로 나타난 그런 열매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이와 같은 개혁의 열매가 생겨난 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천년에 그 암흑시대 동안 천주교 지배를 받는 그 동안에 그 암흑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의 등불을 완전히 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 그 지배 아래 천년의 그 암흑시대를 거쳤지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이길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왕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일어났고, 체코에서 얀 후스가 일어났고, 독일에서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밝히는 그와 같은 등불이 됐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 어둠의 시대, 그 시대를 또 한 번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신이 올바로 든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한 이름은 남아있지만 말씀의 권위가 약해졌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체험이 진리를 대신하고 있고, 가면은 성공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거룩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교회인지 장바닥인지 아니면 라그마 콘서트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 있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교회 학교 가서 보시면 그냥 꽝꽝대고 그 하는 그 방식으로 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인기를 추구하고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어둠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보루라고 하는 교회가 타락을 해서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가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극도의 악한 체제 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21세기 대한민국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느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경신자들의 모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21세기 한국교회의 개혁이라고 한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가 간단한 교회사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고, 21세기 땅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세 암흑기는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권력으로 바뀌는 이런 그 시대가 중세 암흑기 천년 이상의 정말 엄청난 이런 무지와 그 다음에 흑암이 뒤엎은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자유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시작이 되는 이 시기가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국가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해서 정교 분리, 신정정치를 폐지했는데 신정정치가 다시 부흥이 돼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이 밀라노 칙령 이후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으며 어떻게 하든지 순결하게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황제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교도들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뒤범벅이 되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주교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황제는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그래서 뭐 니케아 공회를 하고 이런 여러 공회를 다 누가 주관하냐, 황제가 주관하는 이런 아이러니,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교도적인 이런 관습이 자리매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000년 동안, 약 AD 400년부터 1400년까지는 온 세상 모든 학자들이 중세 암흑시대라 부르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웅장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발전했지만 진리의 빛은 완전히 꺼져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종교개혁 투어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 교회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다 가톨릭 교회인데 가서 보면 웅장해요. 지금도 야, 어떻게 건물을 지었으면 저런 건물이 지금까지 저렇게 남아있을까, 너무 굉장합니다. 근데 안에를 들어가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안에를 들어가면, 예, 이와 같은 형태의 천주교회가 무려 1000년 이상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는 그와 같은 일이 지속이 됐습니다. 자, 교황제도가 확립이 됐어요. 로마의 주교가 자기 자신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제도가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교황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인 정치적 영적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들을 폐위하기도 하고 심지어 황제를 다스리는 이런 일,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중세 암흑시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떨어지고 진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교황과 사제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미사 시간밖에 없는데 그 미사 시간에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 말로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 라틴어로 뭐 진행이 되니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금소로 만들어서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렇죠, 성경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손으로 필사해야 되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거의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의 시대가 사람들에게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물가물되면서 꺼지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이 영적인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무려 얼마요? 1000년 이상이 지속이 된 거예요. 1000년 이상. 자, 이런 가운데 비성경적인 교리, 천주교의 영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면죄부.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은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죄가 또 죄로 인한 벌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 그래서 루터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요한 테젤이라고 한 사람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통 이번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통에 내가 돈을 넣는 순간, 동전을 넣는 순간 딸까당하고 이 동전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내 할아버지나 내 할머니나 연옥에 갇혀있던 그 영혼들의 혼이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속여갖고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이 로마에 있는 대성당을 짓는 이런 악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또 뽑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의 교황청을 짓고 주교와 사제들이 이런 그 환락에 사용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연옥교리가 천주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불과 고통으로 죄를 씻는 이와 같은 장소로 일단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죽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초를 사고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연옥에서 많이 돈을 내면 빨리 옮겨지고 조금 돈을 내면 천천히 옮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돈을 내고 초를 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마리아 숭배가 정착이 됐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이러한 엄청난 이단 교리가 땅에 정착이 된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중재자가 되고 어떻게 성인들이 중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중재자고 또 성인들이 많은 이런 그 공덕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공덕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공덕을 나누어주면은 그러면 죄들이 빨리 용서가 되고 연옥에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일이 무려 천년 이상 지속이 되고, 또 미사시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이걸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제가 이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에 축사를 하면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해서 실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사제가 딱 축사를 하면은 여기로 쭉 내려와서 그래서 또다시 희생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희생을 당하고 일주일이다 또 희생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렇죠,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하는 단번 속죄, 이 희생 교리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또 성상을 숭배하고 또 유골을 숭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일들. 십계명 가서 보면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 없잖아요. 한번 천주교 이런 성당들, 이번에 맡은 그런 모든 교회들 한 번만 가서 보시면, 야,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데구나, 금방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착화가 된 거예요. 천년 동안에 이 중세 암흑시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사라지고 천주교회는 백성들을 탄압하는데 어떤 이름으로 탄압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종교 권력이 된 거예요. 이 일이 무려 천년 이상 지속이 됐다. 이 가운데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들을 다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단. 성경대로 믿고 천주교 교리를 반대하면 다 이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박멸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가장 먼저 이 일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나티스트들 다 탄압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권력이 가서 마음대로 죽이고 살해하고 해서 천주교회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왈덴시안, 그 다음에 알비젠시안, 롤라두바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에 의해서 잡혀서 불에 타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목이 베어 죽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1209년에서 1229년에 프랑스 남부에 알비파, 알비젠시안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는데, 교황 이노센트 3세의 명령 아래 수십만 명이 집단으로 학살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알프스 산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몇 구절을 암송하며,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리며 이 땅에서 죽었지만 결국 그들의 피가 나중에 루터나 그 다음에 얀 후스나 그 다음에 틴데일과 같은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이 심장을 울려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종교가 개혁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참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준비하셨냐? 말씀의 등불들을 지킨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20에서 1384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경을 우리 영국의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틴어로 적어놓으면 어떻게 영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최초로 신약과 구약을 번역한 이와 같은 위클리프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천주교회가 이 사람을 너무나 미워해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서 다시 한번 화형해서 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사상, 보통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사상이 이 위클리프의 죽음을 통해서, 천주교의 만행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누가 등장했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1369년에서 1315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클리페이와 같은 그 사상과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신약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될 이와 같은 그 사상인데, 이거 이야기했다고 해서 결국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면서 그래서 이 체코의 얀 후스를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한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킬 때 이 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거위예요, 거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너희가 거위를 굽지만, 불에 태워 죽이니까 거위를 굽지만 100년쯤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말을 남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1415년에 얀 후스가 죽은 이후에 얀 후스의 그 사상과 가르침의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그게 누구예요? 1517년에 등장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후스의 제자다, 후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큰일을 하십니다.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를 사용해서, 그래서 금속 활자로 인쇄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전까지는 손으로 기록을 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어떤 사상이든 무엇이든 책으로 기록을 하면 순식간에 인쇄가 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그 논제를 이 비텐베르크 성에 문에다 갖다가 다 붙여놨는데, 그걸 사람들이 떼어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거를 인쇄를 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이 95개조 논제가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일, 얼마 만에, 두 달 만에 온 유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두 달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인쇄술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주시기 원하냐? 사람들의 손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인쇄기가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516년에 네덜란드에 에라스무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 전까지 라틴어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주장하던 천주교의 모든 것을 다 박살내기 위해서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공인 본문을 처음 출간했어요. 어떻게 인쇄를 통해서 출간하고 또 동시에 이거를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대역 성경으로 만들어서 출간하니까 그 전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보던 그 라틴어 불가타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통해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나오고 칼빈의 올리베땅 성경이 나오고 레이나 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이 나오고 디오다테의 이탈리아 성경이 나오고 해서 온 유럽의 거의 대다수 국가들의 기본 성경, 표준 성경이 다 천주교 소수사본을 배제한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으로 성경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삽시간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온 세상이 영어라고 하는 그런 공통어를 사용하게 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실어다 나르는 이와 같은 일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섭리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같으면은 드디어 윌리엄 틴데일이 1494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는데 영어로는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에라스무스의 그 신약 성경에서 영어 신약 성경을 1526년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쟁기지라는 소년이 교황이나 사제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나 교황이나 그렇죠 주교나 신부나 이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천주교 그와 같은 이 종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번역했던 그 죄로 인해서 이 틴데일이 화형을 당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화형을 당하는 그 시점에 틴데일이 외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외침이 75년 뒤에 그 외침이 이루어져서 결국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걸출한 그런 역본이 만들어지며 전 세계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이런 성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400년부터 1520년까지 한 120년 동안에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생겨버린 거예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그렇죠?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때가 무르길 때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의 주장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루터가 본어게인하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가르친 설교한 내용은 뭐에 다른 거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NIV나 개혁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참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행을 했습니다. 자학을 하고 금식과 기도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루터의 그 유물을 전시해 놓은 루터가 살던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대 루터의 얼굴이 있고 30대, 40대, 50대 루터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루터의 얼굴은 살도 이렇게 있고 보기 좋은 그런 얼굴이에요. 20대 루터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깡마르고, 아니 어떻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고행과, 그렇죠, 자학과, 먹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이런 수련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깡 말랐어요. 그냥 뼈만 남았어요, 그 얼굴이. 그런 모습에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밤새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어거스틴과 수도사로서 정말 진지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교, 그의 감독을 하던 이와 같은 그 신부가 로마에 한번 다녀오면, 그러면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루터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갔더니 거기 있던 모든 성질이 다 썩었고 거기에 매음굴이 있고 매음굴에 들락날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 들락날락하고 교황의 애들을 다 낳고, 여러분 이런 지저분한 일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됐어요. 거기 또 올라갔더니 또 뭐가 있냐, 이거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스러운 계단이 있는데 여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그러면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내가 의롭게 된다 해서 루터가 저기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갔는데 기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올라가는 사람만 보러 제가 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are the stairs that Jesus walked up before meeting Pontius Pilate.
이 계단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을 때 거기 갔던 그 계단인데 천사가 지금 이거를 로마로 옮겨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게 지금 로마로 옮겨 왔다. 예. 아시죠?
Jerusalem, they're now in Rome. You too can walk up these stairs, but be advised, you have to walk these on your knees. Yes, you have to walk up.
그래서 여기를 자 스타에서 여기를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 일을 하면은 하시죠.
Up every stair on your knees is around 20-25 of them.
거기에 몇 개가 있냐면 20개에서 25개가 있고 또 저 중간에는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뭐 눈물을 흘렸다나 해갖고 여기 노랗게 된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더 많은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Oh, the experience is super memorable.
Stop. Super. 가서 보면 이 경험이 super memorable 하죠. 너무나 기억이 되고 또 inspirational, 너무나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을 줄 테니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고 지금 저 가톨릭 교회에서 선전하는, 그만하죠, 선전하는 영상이에요. 지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라가요. 예, 지금의 교황청 그 짓기 전에 있던 데가 이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에 가시거든 이 스칼라 상타가 있는 그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기만 하시고 올라가진 마시고 여러분 여기로 올라가 봐야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루터가 죽을 고생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루터가 살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 문장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세 말기의 수도승이 종교 개혁자로 변화된 것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영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랜 기간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통찰을 하고 인식을 한 그런 결과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걸 얻은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딱 이게 들어온 게 아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 자, 루터가 알고 있는, 천주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이 의로운 분은 징계만 하는 거예요. 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태까지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징벌 주고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루터가 간결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자신의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사람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내게 전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루터의 영혼이 천주교와 죄와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내가 하는 무슨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정 논제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리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 논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논해봅시다. 면죄부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논해봅시다 하는 그걸 이렇게 돌렸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니까 천주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년 뒤에 보름스 제국회의를 엽니다. 1521년에 거기 갔더니 까를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 앞에 앉아있는데 황제 앞에서 요청을 하는 거야, 요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책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것을 철회해라. 철회해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철회해라. 그래서 루터가 하루만 말미를 주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가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황제와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앞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회와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교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그 황제 앞에서 양심 선언하는 이와 같은 일이 보름수 제국회의 앞에서, 다시 말해 성경의 절대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루터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한 사람의 투명한 양심이 천년 동안 사람을 지배하던 이 교황의 모든 권위를 박살내는, 황제의 모든 권위를 박살내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서, 그래서 오 하나님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 이것만을 저는 믿고 이것에 의해서 제가 거듭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루터가 죽은 이후에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에서 또다시 제국회의가 열렸어요. 그 제국회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된다. 그렇죠. 천주교 믿고 싶은 사람 천주교를 믿고 루터교를 믿고 싶은 사람 루터교를 믿어도 된다고 해서 드디어 황제에게 항의하고 프로테스트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일이 루터라고 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루터가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다섯 가지 솔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된다. 구원은 내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경이 나오는 거야. 이 모든 일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최종 구원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솔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하고 외쳤던 그 성경은 13구절에 없음이 표기되어 있는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다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 그렇죠? 예, 올리베 땅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킹잼 성경처럼 천주교회가 가장 미워하고 천주교회가 싫어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이 다수사본에서 나온 그 성경, 그 성경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될 때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솔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안타깝게 느낀 것이 뭐냐,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종교개혁은 미완성인 거예요. 왜냐? 여전히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야? 아직도 유아세례, 아직도 뭘 주장해요? 아직도 국가교회. 그러니까 루터가 있는 데는 루터교회만 해야 되고, 그렇죠, 영국의 헨리 8세가 하는 데는 거긴 성공회만 해야 되고, 천주교는 천주교회만 해야 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만 해. 이게 국가교회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스위스의 쯔빙글리, 같은 시대에 쯔빙글리 시대에 쯔빙글리가 가르치던 젊은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세 가지가 확실해진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솔라 외에 세 가지가 확실해진 거예요. 첫째,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아기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냐 이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복음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내가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국가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무엇을 믿든 어떤 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자기 영혼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지 왜 국가가 교회를 정해주냐 이 얘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리나 이런 사람 거기까지뿐이 못 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재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유아세례는 무효니까 다시 물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물침례를 시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1526년 3월 7일에 쯔리 공의회, 시의회 는 쯔빙글리와 함께 뭐라고 얘기했냐, 유아세례 받았는데 다시 성인이 새 침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교회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장형으로 물에다가 빠뜨려서 죽여야 된다, 이런 규정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527년 1월 5일에 쯔빙글리하고 그 다음에 쯔리시 의회는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재침례를 했다 해서 이 사람을 수장을 시켜서 그래서 이 강에다 죽이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츠가 이제 끌려가는데 그 옆에 만수의 형과 어머니가 그 옆에 서서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내 믿음대로 지키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침례받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내 믿음에 따라 침례가 옳다고 해서 그거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아들이 끌려갔는데 뒤에 어머니가 따라가면서 절대로 믿음 버리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결국은 이 만츠가 배를 타고 리마트 강으로 끌려갔어요. 손이 묶인 채 무릎 뒤로 당겨졌고 두 손 사이에 장대가 이렇게 놓였어요. 그래서 리마트 강 그 추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밀어넣어서 익사해서 그래서 처형이 되는 그 일이 1527년 1월 5일에 생기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이 만츠가 죽임을 당해서 이번 종교개혁 여행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만츠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강의 그 자리에 가서 500년 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침례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건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역사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재침례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 유아 세례는 무효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 사상이 유럽에 이제 확산이 되다가 한 90년 지나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침례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일단은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의 자유, 국가와 교회의 분리 이런 걸 줄기차게 요구하는 가운데 드디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뭐가 명시가 됐어요? 미국의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정교 분리가 명시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다섯 가지 솔라. 그거 외에다 뭘 더했어요? 유아세례 노.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만이 받는 침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는 것. 그렇죠. 이것까지를 실현한 데가 바로 어디예요? 미국의 침례교회고 이것이 진정한 신약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랑 침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다섯 가지 솔라와 함께 유아세렌 노 그렇죠. 믿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침례를 받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를 믿는 이러한 신약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이제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 개혁의 핵심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단들이 심히 부패했어요. 매해 교단장 뭐 만든다 그러고 총회장 만든다 하면 수많은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학교가 좌경화가 됐어요. 인본주의화가 됐어요. WC 이런 걸 통해서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고 교단의 전통이 우선이 되고 WCC 또 그 외에도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종교개혁 원리와 신약성경의 원리를 문장으로 기록한 보존된 말씀의 결실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신념, 신학적 가르침, 그렇죠. 지금까지 읽는 모든 청교도들의 그걸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킹제임 성경으로 완결이 된 거예요. 성경 신자들의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땅에도 진리를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이전처럼 다시 이 땅에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종교개혁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성경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없음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이 다수본문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시편 119편 130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21세기 이 땅에 지금 사랑침례교회 서창동에서 이 모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계의 핵심, 우리 베프시스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온 부패된 것 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다수사본에서 나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수사본의 이 말씀, 루터의 성경, 칼빈의 성경, 틴데일의 성경,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그런 일,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이와 같은 그 핵심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